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군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최근 불경제로 숙청됐다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현영철 부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불경과 불충죄로 지난달 30일 비밀리에 숙청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재작년 처형된 장성택 이후 숙청된 북한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한국 국정원은 현영철 부장이 지난달 24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재하는 군 일꾼 보고대회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 적발됐고 평소 김 제1위원장의 군 관련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현영철 부장이 평양 순안구역 내 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고위 간부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됐다는 첩보도 입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나 최근 독사해설이 제기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 김경희의 신변에는 이상 징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와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와 관련한 평화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지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13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북대서양조약 기구 나토 외무장관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케리 장관은 12일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케리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 같은 복잡한 세계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주요 의사결정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러시아 방문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 등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과거 냉전 시대 이후 가장 악화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케리 장관의 방문 시점에 맞춰 지난해 우크라이나 내전에서 러시아 군 병사 220명이 사망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12일 밤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7명이 숨졌습니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팀이 13일 오전 현장에 도착해 운행 기록 장치인 블랙박스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암트랙으로 불리는 이 열차는 이날 적어도 243명의 승객을 태우고 워싱턴을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마이크 뉴터 필라델피아 시장은 열차 기관실과 객실 6량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처참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소방관과 경찰관 200여 명이 동원돼 피해자를 구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팔에서 12일 추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6명으로 늘었습니다. 네팔 내무부는 현재 부상자도 약 2,7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팔에서는 앞서 지난달 25일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8천여 명이 숨진 가운데 이날 또다시 인근 지역에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자 주민들은 건물 추가 붕괴에 대한 불안 등으로 노숙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연구소는 12일 이후 2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인접 국가인 인도와 티베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각각 4명과 1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대통령이 해외로 출타한 사이 군부에 의한 쿠데타 기도가 이뤄졌습니다. 부룬디에서는 최근 피에르 운쿠룬지자 대통령의 3선 출마 선언으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14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대 프로이드 니온발의 부룬디 육군 소장은 13일 민간 라디오 방송에 은쿠룬지자 대통령이 축출됐고 곧 국가 통합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부룬디 대통령실은 그러나 성명을 내고 쿠데타 기도를 모두 저지했다며 현재 군과 경찰이 범인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이지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제라고 한다면요, 일명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헐리우드의 아카데미 어워드를 뽑습니다. 전 세계 관심을 얻는 영화상이고도 영화제인데요. 올해 초 한 차례 구설수에 올라섰죠. 시상 부문 후보자들이 전부 백인이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심하지 않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흑인 민권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셀마는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영화제에선 후보에도 못 올라섰죠. 그런데 당시 인종 편견 논란을 주도했던 미국 시민자유총연맹 ACLU가요, 이번엔 성차별이라는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미국 영화 산업에 만연한 심각한 여성 차별을 나라가 좀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촉구한 건데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 난 내용인데요. 이 단체는 미국 여성 감독 50명이 겪고 본 성차별 증언과 사례를 모아서 연방기관들에 보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여성이 감독한 영화가 성공을 하면 저평가된다는 인식을 보고 했고요. 감독 선발 후보 명단을 공개를 해서 제작사들과 여성 감독들이 연결할 수 있도록 기회 균등을 보장받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 250여 개 흥행 영화 중에 여성 감독작은 7%에 불과했고요. 거대 TV 제작자의 여성 비율도 17%에 그쳤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소수민족과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편견, 장벽을 빗대서요,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지난 80여 년 동안 미국 영화 산업에 드리워져 있는 유리천장이 쉽게 깨질 수 있을까요?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면 글쎄요, 가능할까요? 이 타임즈가 이 기사를 실으면서요, 민주당 대권 주자인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성차별 없는 임금 보장을 지지했다는 언급까지 실었는데요. 여성이 대통령이 되면 유리천장이 사라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적잖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미국 주요 소식 바로 알아보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이나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미국은 지금 이어집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화창한데요. 20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 늦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에 사이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11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흐리겠고 오후에 비가 간간이 내리겠습니다. 기온 9도에서 25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역시 흐리겠습니다. 기온 8도에서 17도 분포되겠습니다.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 8도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의 형량을 다루는 재판이 검찰의 마무리 발언과 변호인 측 최후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국가안보국 NSA가 무차별로 통화 기록을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온이 아이들의 수학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소개해드립니다.
네. 자, 지난 2013년에 발생한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난 또 넉 달 동안 진행됐었는데요. 오늘 오후에 검찰과 변호인단이 배심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고요.
그렇습니다. 배심원들이 범인에게 선고될 형량을 결정하기 전에 양측이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졌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보스턴 마라톤 테러 관련 소식 종종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다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이죠. 2013년 4월 15일 보스턴시에서 열리던 마라톤 대회에서 사제 폭탄 두 발이 터졌습니다. 이 당시 이 마라톤 결승선에서 터진 폭탄으로 3명이 죽고 260명 이상이 다쳤죠.
네.
범인은 러시아 체첸공화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살던 이 타메를란 차르나예프와 조하르 차르나예프 형제였는데요. 이들은 테러를 저지르고 며칠 동안 도망다니다가 형 타메를란은 죽고 동생 조하르만 사로잡혔습니다.
네. 자, 사로잡힌 조하르 차르나예프는 올해 초부터 재판을 받았는데요. 배심원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내렸죠.
네, 지난달에 판결이 나왔는데 조하르에게 적용된 혐의 30개 모두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유죄 판결이 나온 혐의 가운데 17개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진행 중인 재판은 조하르 차르나예프가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고 지난 4월 21일부터 재판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바로 범인에게 선고할 형량을 배심원들이 정하는 재판입니다. 재판을 맡은 조지 오툴 주니어 판사는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에 배심원들에게 임시 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사형 가운데 하나만 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형이나 종신형이냐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면은 차르나예프의 변호사들은 역시 사형 선고가 나오는 걸 막으려고 노력을 했겠네요.
맞습니다. 변호인단은 일찌감치 이 판결에서 유죄가 나올 것으로 전제하고 사형 선고가 나오지 않도록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재판에서도 이런 노력이 펼쳐졌는데요.
네.
변호인단은 재판 초반 시작 변론에서 이 테러를 저질렀을 때 19살이었던 이 어린 조하르에게 사형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종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은 13일 최후 변론에서는 조하르 차르네프가 극단주의자인 형의 영향을 받은 아이였다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조하르의 운명을 결정해달라고 배심원 측에 요청했습니다.
네. 이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변호인단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종신형을 받은 죄수들이 사는 방을 찍은 사진들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이 차르나예프가 종신형을 선고받으면 콜로라도주 플로렌스에 있는 연방 교도소에서 나머지 일생을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 교도소가 경비가 삼엄한 곳인데요. 이 변호인단이 이곳 사진을 보여주면서 조하르가 이런 교도소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배심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조하르가 단출한 방에서 죽을 때까지 하루 23시간을 갇혀 지낼 것이라면서 이슬람 순교자로 죽기를 원했던 조하르에게 이런 상황은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변호인단이 최근 재판에서 눈길을 끄는 증인을 불러내기도 했죠.
네. 로마 가톨릭에 몸담은 사람으로 이 사형제도 철폐운동을 벌이고 있는 헬렌 프리진 수녀입니다. 이 프리진 수녀는 사형제도를 다뤘던 미국 영화죠. 네드맨 워킹에 영감을 준 사람인데요. 최근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네.
프리진 수녀는 증언대에서 용의자 조하르가 자신의 행위를 미안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변호인단이요, 프리진 수녀의 증언이 차르나예프에게 그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했을 텐데요. 반면에 검찰 측은 줄곧 차르나예프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설득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이전 재판에서처럼 검찰 측이 이번에도 이 조하르가 자발적으로 테러에 참여했고 당시에 자신이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특히 오늘 최후 발언에서는 종신형이 사형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고 사형이 조하르 차르네예프가 받아야 할 형벌이라고 배심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네. 자, 배심원들이 조하르 차르네예프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배심원이 모두 7명인데요. 이 지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배심원들이 그대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형량이 7명 만장일치로 결정되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사형을 반대하게 되면 임시 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는데요. 배심원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 바로 편결 작업을 시작합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연방 하원에 눈길을 끄는 법안이 표결에 붙여진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법안인가요?
네, 연방 하원의 민주공화 두 당이 협력해서 마련한 미국 자유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1일에 효력이 끝나는 애국법 제215조를 고쳤고요. 또 이렇게 개정된 내용이 들어간 애국법 전체의 효력을 오는 2019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네, 애국법 215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난 다음에 미국 연방의회가 테러를 막으려고 애국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국법 가운데 215조가 이 법원의 비밀 명령으로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법원 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이 애국법 215조가 이런 규정을 많이 완화했는데요.
예.
실제로 이 조항을 근거로 미 연방수사국 FBI가 그동안 영장 없이 테러 조직과 관련된 통화 기록을 수집해왔고요. 테러가 난 뒤 몇 주 뒤부터 비밀리에 미국 내 모든 통화 기록을 수집해오던 미국 국가안보군 NSA도 2006년부터는 이 애국법 215조를 근거로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는 테러 분자들이 주고받는 기록을 수집해서 이 테러를 미리 막겠다는 목적을 가진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조항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연방의회 안에서도 이 조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이 조항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무차별로 시민들이 통화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대로 이 조항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영장 없이 급하게 테러 정보를 수집해야 할 때가 있다면서 테러를 막는 데 이 애국법 215조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통화 기록을 무차별로 수집했다는 비난이라면 역시 NSA를 겨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NSA가 비밀 감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네.
그런데 NSA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인들의 통화 기록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서 문제가 커졌는데요. 이번에 하원에 올라간 미국 자유법안은 테러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통화 기록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눈길을 끄는 판결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7일 NSA의 무차별 정보 수집이 애국법이 정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면서 이 애국법 215조가 사실상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자, 미국 자유법안이 오늘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또 연방 상원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고요. 또 대통령의 서명을 해야 발효가 되는 건데 이 법안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발효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일단 연방 하원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원만 통과하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상원 통과가 문제입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연방하원이 비슷한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는데요. 하지만 상원에서 발목이 잡혔었죠. 이번에도 연방상원이 이 미국 자유법안을 두고 의견이 갈려 있어서 법안이 상원 표결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예, 날씨가 더워지면 뭘 하든 짜증이 참 많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미국 학자들이 이 더위하고 수학 점수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눈길을 끌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디에이고 교정의 조슈아 지빈 교수와 동료 연구자 두 명이 미 국립경제조사국 이름으로 발표한 논문에 담긴 내용입니다.
네.
어린이 약 8,000명을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나온 결과라는데요. 이 더운 곳에 사는 아이들의 수학 점수가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기온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날지 궁금하네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온도가 섭씨 21도가 넘어가면서부터 이 아이들 수학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네.
섭씨 26도 이상부터는 성적이 확연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온도가 섭씨 21도에서 약 30도 정도로 오르면 수학 성적이 1.6%포인트 정도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높은 기온이 수학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밝혀졌는데 그런데 읽기 점수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과연 뭘까요?
네, 연구진이 열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는데요. 사람 머리가 열량을 많이 쓰고 또 이렇게 열량을 소비하면서 열을 만들어내는데 더운 곳에서는 사람 몸이 이렇게 머리에서 나오는 열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운 곳에서는 두뇌가 열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뭔가를 기억하는 것 같은 두뇌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네.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었다고요?
맞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한 지빈 교수가 이끄는 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더운 지방에서는 경제성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연구는 높은 기온이 생산성뿐만 아니라 지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대 쪽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더운 곳에서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가 시원한 곳에 있는 병사보다 실수를 더 많이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 유튜브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생긴 지 10년이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년 전인 2005년 4월 23일에 동물원의 나란 제목의 동영상이 처음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조드 카림이란 이름의 청년이 코끼리 우리 앞에서 찍은 18초짜리 짧은 동영상인데요.
Alright, so here we are, one of the elephants. Cool thing about these guys is that they have. Really
네, 카림 씨가 아주 쑥스러운 표정으로 여기 코끼리들 앞에 와 있는데요. 이 코끼리가 멋진 점은 정말 코가 길다는 겁니다.
네.
뭐 이거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고는 바로 동영상이 끝납니다. 하지만 이 한편의 짧은 동영상이 가져온 여파는 무척 컸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건가요?
네, 사실 이 동영상에 나오는 청년 조드 가림은 유튜브 공동 창립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카림이 올린 동영상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그전까지는 동영상을 찍더라도 이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함께 보는 데 그쳤는데요. 이제는 간단히 유튜브에 올리기만 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동영상, 이 미디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 정말 지구촌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은 것 같죠.
네.
유튜브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 세계의 아주 곳곳의 풍경과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모습 엿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북한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동영상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북한, 노스 코리아를 치면 수많은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 각국 언론이 올린 뉴스 동영상에서부터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관광객들이 직접 찍어서 올린 동영상도 있고요. 또 친북한 사이트에서 올린 북한 노래 동영상까지 다양한 동영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네.
2012년에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인이 리설주란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에 리설주라고 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리설주가 예술단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리설주 노래를 찾아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리설주라고 하는 여성이 노래 부르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도 제가 유튜브에서 리설주를 쳐봤는데요. 내 이름 묻지 마세요란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내 이름 묻지 마세요. 이름을 묻지 마세요. 그 무슨 큰 이름.
네, 리설주가 분홍색 한복을 입고서 아주 애교스러운 표정으로 노래 부르는 동영상이죠.
네,
잔향인 기자도 보셨습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이 동영상 누가 올린 건가요?
네, 올린 사람 이름은 왕재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왕재산이라고 하면 북한의 예술단 이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 사용자 이름은 누구나 마음대로 지울 수 있어서 실제로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네.
이 왕재산이란 사용자 이름을 눌러보니까요. 은하수 관현악단과 모란봉 악단의 공연 등 여러 북한 악단의 공연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확실히 이 북한에 관심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유튜브란 단어를 좀 볼까요? 유튜브란 말이 그 당신을 뜻하는 영어 유하고 텔레비전을 뜻하는 튜브를 합친 말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텔레비전을 만든다, 당신이 텔레비전 동영상을 내보낸다, 뭐 이런 의미겠죠.
네네.
자, 어떻게 동영상을 내보낼 수 있는 건지 유튜브 사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 유튜브 계정은 이메일 주소, 전자우편 주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요.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해서 계정에 들어간 뒤에 업로드라고 쓰여있는 단추를 누르고 올리고 싶은 동영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제목과 설명 등을 입력하고요. 마지막으로 게시를 누르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게시된 동영상을 보면 그동안 사람들이 몇 번이나 봤는지 조회수도 알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설주 노래 동영상은 조회수가 54만이 넘습니다.
네.
또 아래 동영상 통계를 눌러보면 조회수가 변하는 추이도 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영상은 2012년 8월에 올라온 동영상인데 그때부터 조회수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리설주의 존재가 알려진 바로 그때쯤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12년 7월 초였죠. 이 모란봉 악단 시범 공연에서 김정은의 바로 옆에 앉은 여성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북한 관영 매체가 이 김정은 원수의 부인 리설주 동지라고 뉴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설주가 노래 부르는 모습으로 알려진 이 동영상을 사람들이 찾아서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동영상 조회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또 나라별로 통계도 나와 있어서 이 이용자는 어느 사람들이 많이 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동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도 알 수 있고요. 여러 유튜브 이용자들이 서로 대화도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좋아요 또는 싫어요 이런 단추를 눌러서 동영상에 대한 내 의견을 표시할 수가 있죠.
네.
이 리설주 동영상에는 좋아요 수가 싫어요보다 거의 3배 이상 많았고요.
네.
또 아래 의견란을 보니까 북한의 의상이나 음악은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 창의성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리설주가 아주 예쁘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같은 동영상을 보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아, 오늘 유튜브 알아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 처음 동영상을 올린 청년이 유튜브 공동 창립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만들었습니까?
네, 온라인 결제 서비스 회사인 페이팔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사람이 2005년에 유튜브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006년에 인터넷 검색 서비스 회사인 구글에 팔렸죠.
네.
지금 유튜브는 구글 지사 가운데 하나고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10분 이내에 짧은 동영상만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지금은 뭐 몇 시간짜리 영화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한 사람의 일상생활을 담은 동영상에서부터 각종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동영상, 또 가수나 악단의 노래 홍보용 동영상인 뮤직비디오, 영화, 정치인의 홍보 동영상까지 정말 없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뭐 찍을 수 있는 건 다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이 유튜브가 스타 제조기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이 화장하는 법이나 옷 잘 입는 법을 가르치는 동영상을 올려서 또 유명해지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동영상으로 인기를 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스타란 말도 나왔는데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대표적인 사람은 한국 가수 싸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네, 싸이의 강남스타일 몇 년 전에 대단한 인기였죠.
네, 싸이는 원래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였는데요. 예. 2012년에 유튜브에 올린 이 노래의 동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강남스타일 동영상은 조회수 23억을 돌파하면서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동영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네.
유튜브 동영상에는 또 되게 그 광고가 붙는데요.
예.
싸이는 이 강남스타일 동영상으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광고 수익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요. 유튜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맞습니다. 2008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오바마 걸 동영상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 나와서 오바마에게 반했다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인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당시 오바마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이 동영상이 이바지했다고 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에 국정연설을 한 뒤에 유튜브로 유명해진 사람들의 인터뷰에 응하는 식으로 유튜브를 이용해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역시 최근 일본을 방문할 때 유튜브 스타를 함께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 유튜브가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또 홍보하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예전 같으면 정치인이 어쩌다 그 말실수를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만 듣고 넘어갔을 텐데요. 요즘에는 그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평생 그 정치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네.
아, 좋은 예로 조지 앨런 전 버지니아 상원의원을 들 수 있는데요. 앨런 전 의원은 2006년에 재선운동을 벌이면서 미국 원주민 인디언 청년을 가리켜서 원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인종차별주의자란 그 논란이 일었고요. 결국 앨런 전 의원은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네. 요즘에는요 특히 이 스마트폰, 이 컴퓨터 기능을 갖춘 손전화로 동영상을 찍어서 바로 유튜브에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동영상을 찍어 올릴지 모르니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런 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유튜브 때문에 정치인들이 너무 말을 조심해서 이 정치의 즉흥성이 사라졌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존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 지난 2000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을 때 버스 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아주 편안하게 농담하면서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일을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냥 보좌관들이 미리 써준 그런 틀에 박힌 얘기만 한다는 거죠.
네. 뭐 어쨌거나 좋든 싫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유튜브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유튜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아,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미 서쪽 끝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의 새로운 유행이 시작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많은 이민자와 관광객들이 찾는 데다 서부 개척 정신이 이어오기 때문일까요? 음식이나 멋내기, 문화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는데요. 미국 최초의 고양이 카페도 바로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고양이 카페, 고양이가 차를 마시지는 않을 텐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미국의 고양이 카페 캣타운을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I can get you guys checked in when you're ready.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한 찻집. 사람들이 가게 안에 들어가자 안내원이 접수를 도와줍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찻집, 그러니까 카페 같지만 이곳의 이름은 캣타운 카페, 바로 고양이 카페지요. Okay. 사람들이 접수를 하고는 고양이 지대라는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10달러를 입장료로 내면 1시간 동안 약 20마리의 고양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차나 커피를 마시며 고양이들과 어울리는 채집이지요.
Here's one, Caleb. Look at there. He looks like your kitty cat.
캣타운 카페를 처음 찾았다는 앨런 씨는 같이 온 아들 케일럽과 함께 고양이 살비기에 돌입했는데요.
My son enjoys cats, so that would be a fun place for him to stop and say hello.
아들 케일럽이 고양이를 좋아해서 데려왔다는 앨런 씨는 자신들이 사는 집에선 고양이를 키울 수 없고 또 집에 다른 동물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이 동물과 어울릴 기회를 주기 위해 고양이 카페를 왔다고 했습니다.
What is the cat doing, Dad?
What is the cat doing? The cat.
아들 켈럽은 고양이의 행동이 신기한지 아빠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네요.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따뜻한 볕이 드는 곳에서 잠을 자거나 큰 창 밖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큼직한 고양이 그림들에 밝고 화려한 장식, 고양이 장난감,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푹신한 의자와 방석들로 꾸며져 있지요. 지난해 10월에 문을 연 캣타운 고양이 카페 공동 창업자 애덤 마이어 씨는 일본에서 처음 고양이 카페를 보고는 영감을 받아서 이 고양이 카페를 열게 됐다고 하는데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일본에선 이미 1990년대부터 고양이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We sampled a dozen of them. Some of them were super fun. Just like you walk in the door and it's this.
일본의 고양이 카페 여러 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고양이 카페는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치 고양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고급스럽고 멋진 고양이들을 위한 마법의 성 같았습니다.
애덤 마이어 씨는 하지만 일본의 고양이 카페에 미국의 문화를 가미했습니다. 공동 창업자인 앤던 씨는 4년 전부터 고양이 보호센터를 운영하며 주인 없는 고양이 수백 마리를 입양하는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바로 앤던 씨와 함께 고양이 카페를 운영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It was just sort of like, why don't we have this cat cafe thing here? Those cats there live there permanently, but could we do this like as a adoption center?
왜 미국에는 고양이 카페가 하나도 없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카페를 열긴 하되 고양이들이 제 집처럼 사는 일본의 고양이 카페와는 달리 미국 고양이 카페는 일종의 입양 기관으로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동업자인 N 씨와 창업을 같이 하긴 했지만 서로 잘 모르던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커피를 맡기로 하고 NC는 고양이를 맡기로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몇 주 만에 사업 자금을 모아서 고양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This is Juniper.
조카에게 고양이를 입양하게 해주려고 고양이 카페를 찾았다는 마이클 씨는 두 번째 방문에서 마음에 꼭 드는 고양이 주니퍼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We just fell in love with the cats that they had there. They had a great assortment of cats, kittens.
고양이 카페에 오면서 다양한 고양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결국 이렇게 고양이 입양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캣타운은 사람들이 찾는 조건에 잘 맞는 고양이를 입양시켜 주는 게 주요 임무인데요. 사실 미국에선 수백만 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버려져서 보호시설로 간다고 합니다. 캣타운이 있는 오클랜드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버려진 고양이들을 캣타운 카페로 데려오고 임시로 돌봐줄 주인이나 입양할 사람들을 연결해 주면서 카페 운영을 돕고 있다고 하네요.
Caleb, say thank you. Say bye-bye to the kitties.
미국 최초의 고양이 카페 캣타운. 하지만 이제 고양이 카페를 보기 위해서 미서부 캘리포니아 주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작년에 캣타운이 문을 열자 뒤이어 뉴욕과 덴버 등 미국 내 5개 도시에서 고양이 카페가 문을 열었기 때문이지요. 고양이와 놀며 차를 마신다는 개념에서 시작한 고양이 카페. 미국에선 이렇게 버려진 고양이들이 새 주인을 만날 수 있는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고양이 카페 바로 이런 곳이었나요? 예, 고양이를 좋아하는 청취자들은 들으시면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서부 끝에서 동부 끝으로 옮겨볼까요? 뉴욕시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뉴욕시에서는 최근 평등 임금의 날을 맞아서 남녀에게 동등한 임금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시위 현장을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뉴욕 거리 한복판에 수많은 여성들 그리고 사회운동가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남녀 임금 평등을 요구하기 위해서죠. 성별에 따른 임금 문제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인데요. 미국 여성의 70%가 직업이 있지만 일하고 받는 임금은 같은 일을 하는 남성의 7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종에 따라 차이는 더 심해지는데요. 흑인 여성은 64%, 중남미계는 56%만 받는다고 하네요.
This is not a women's rights issue. This is a human rights issue. Women are mothers. We raise the children.
YWCA 뉴욕 브루클린 지부의 마르타 캠버 회장은 이건 여성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문제라며 여성은 어머니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키우지만 가족과 사회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의회 남성 의원인 로버트 커너기 씨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I tell my daughters every day that if they're smart and they work hard, they can accomplish anything.
로버트 의원은 딸에게 최선을 다하면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며 딸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남성과 똑같은 보상을 받기 원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성들이 임금 불평등으로 겪는 경제적 손실은 적지 않은데요. 매년 4,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을 이끄는 베럴리 뉴페드 씨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The average woman working full time has to work about 15 months.
불평등한 임금 때문에 백인 남성이 1년이라고 받는 돈을 여성은 석 달을 더 일해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이런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계속 쌓여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1963년에 남녀평등 임금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녀 임금 문제는 존재하고 있는데요. 남녀 임금 불평등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새해 연설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었죠.
Nothing helps families make ends meet like higher wages. That's why this Congress still needs to pass a law that makes sure a woman is paid the same as a man for doing the same work.
오바마 대통령은 의원들을 향해 소득 증가는 가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며 의회는 여성이 같은 일을 하는 남성과 동등한 임금을 받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연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몇몇 주에서는 자체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미셸 타이터스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이 올해 채택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은 고용주에게 임금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Employees usually don't allow employees to discuss what pay other employees are receiving.
타이터스 의원은 보통 피고용인은 고용주에게 다른 직원이 얼마나 받는지 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 속에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남성 직원이 얼마를 받는지 알지 못하니 이를 두고 싸울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점을 개선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자, 사실 임금 불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가정 넷 중 하나는 홀어머니 가정인데 그러니까 임금 불평등의 영향이 이들 가정 전체에 미치고 있는 거죠. 이날 시위는 바로 이런 문제점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남녀 임금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미국 최초의 고양이 카페를 캘리포니아주에서 만나봤고요. 뉴욕시에서 열린 임금 평등 시위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 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ig mouth, big mouth입니다.
Has anyone ever called you a big mouth? Well, what does that mean?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did you tell Brian that you were dating someone?
Yes, I did. How did you know?
Well, I was at an event with him and he was going around telling everyone about it. Brian was being such a big mouth.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I'd better be careful next time. Thanks for letting me know.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Hey, did you tell Brian that you're dating someone? 혹시 너 브라이언에게 여자 만나고 있다고 말했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응, 알려줬어.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가
Well, I was at an event with him and he was going around telling everyone about it.
전에 어떤 행사에 갔는데 브라이언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니더라고.
Brian was being such a big mouth.
걔 말이 아주 많아. 라고 하자 제이슨이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아, 그래? 난 걔가 그렇게 입이 가벼운지 몰랐어.
I'd better be careful next time.
다음에는 조심해야겠네.
Thanks for letting me know.
알려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Big mouth.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Hey, did you tell Brian that you were dating someone?
Yes, I did. How did you know?
Well, I was at an event with him and he was going around telling everyone about it. Brian was being such a big mouth.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I'd better be careful next time. Thanks for letting me know.
Today's expression is big, B-I-G, big, mouth, M-O-U-T-H, mouth, big mouth. A big mouth is someone who talks too much or too loudly. They usually go around gossiping or telling secrets. Big mouth, 문자 그대로 하면 큰 입이라는 의미인데요. 시끄럽고 말이 많은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또는 자기 과실을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이 가볍고 신중하지 못하니 비밀도 잘 못 지키는 사람이겠죠. 말 실수로 문제도 일으킬 수 있을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브라이언이 내가 여자 만나고 있다는 걸 말하고 다닌다고 하자 제이슨이 브라이언에게 실망하며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아, 그래? 난 걔가 입이 그렇게 가벼운지 몰랐어. 라고 했죠. 이렇게 누군가가 입이 가볍다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big mouth, big mouth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예문을 들어볼까요?
Promise me that you won't be a big mouth 라고 하면
말 많이 안 하기로 나랑 약속해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I can't believe you just said that in front of everyone. You are such a big mouth
라고 하면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너 정말 입이 가볍구나.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id you tell Brian that you were dating someone?
Yes, I did. How did you know?
Well, I was at an event with him and he was going around telling everyone about it. Brian was being such a big mouth.
Oh, I didn't know he was such a big mouth. I'd better be careful next time. Thanks for letting me know.
Let's review. A big mouth is a person who talks too much or too loudly. They usually go around gossiping or telling secrets. Big mouth. Big mouth. Big mouth.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블론디의 Call Me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소아프리카 토고에서 지난 4월 25일 실시된 선거에서 승리한 폴의 나싱베 현 대통령이 최근 그의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앞서 토고의 헌법재판소는 나싱베 대통령이 최근 실시된 선거에서 59%에 해당되는 120만 표 이상을 얻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확인했습니다. 반면 야당의 장 피에르 파브르 후보는 35%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토고의 야권은 선거 투표와 개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개표 당일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와 아프리카 연합을 비롯한 국제 감시단은 이번 선거가 대체로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야당의 파브르 후보 자신이 선거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고는 지난 2005년 선거 당시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정치적 긴장과 시위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은 토고 국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활용해 선거를 치른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나싱베 대통령이 토고 국민들을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하는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 미국이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긴밀한 관계가 70년 전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 시절에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무함마드 빈 나이프 사우디 왕자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환영하며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아랍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아랍 지도자들은 13일 백악관 만찬에 이어 14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회담에 참석하게 됩니다. 앞서 백악관의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걸프 지역 국가들의 안보 협력 강화 방안과 이라크와 예멘 사태, 이란 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군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최근 불경죄로 숙청됐다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불경과 불충죄로 지난달 30일 비밀리에 숙청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재작년 처형된 장성택 이후 숙청된 북한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한국 국정원은 현영철 부장이 지난달 24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재하는 군일꾼 보고대회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 적발됐고 평소 김제1위원장의 군 관련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현영철 부장이 평양 순안구역 내 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고위 간부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됐다는 첩보도 입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와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와 관련한 평화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지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13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북대서양조에 끼고 나토 외무장관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케리 장관은 12일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케리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 같은 복잡한 세계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주요 의사결정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러시아 방문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 등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과거 냉전 시대 이후 가장 악화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12일 밤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7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팀이 13일 오전 현장에 도착해 운행 기록장치인 블랙박스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암트랙으로 불리는 이 열차는 이날 적어도 243명의 승객을 태우고 워싱턴을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마이크 뉴터 필라델피아 시장은 열차 기관실과 객실 6량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처참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소방관과 경찰관 200여 명이 동원돼 피해자를 구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신과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이번 사고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깊이 슬퍼한다고 말했습니다. 암트랙은 미국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하는 철도 여객 공사로 사고 직후 워싱턴에서 뉴욕 구간은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네팔에서 12일 추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6명으로 늘었습니다. 네팔 내무부는 현재 부상자도 약 2,7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팔에서는 앞서 지난달 25일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8천여 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날 또다시 인근 지역에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